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심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신부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렀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아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한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쭉 읽어보면 처음에 읽어서는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하든지 이렇게 끊어서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우리 들으면 알아요. 아, 저분이 오늘 뭐뭐 기도했던 걸 알아요. 근데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요,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예,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잘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더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주제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기 어디에 해당되고 여기 이런 영역이구나 이런 영역이구나 자꾸 이해해 가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하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 소망이 뭐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을 기업이라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그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내용들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성도의 기업은 구원 얻는 현재적 삶, 구원을 얻은 지금 현재적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생명, 부요함, 기쁨, 평강, 안식,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생명이 없고 부요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다. 성령의 열매를 말할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 성도의 기업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영역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받게 될 천국의 영광까지도 이 기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천국 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같은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뭔가 하면 기업을 잠시 설명하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뭔가 하면 무엇보다 소속이 달라졌다고 해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흑암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종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 앞에 의의 순종하는 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우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뭘 채우게 하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것이 자꾸 우리에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업을 누릴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라가야 됩니다. 뭐가 자라가야 되느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우리가 기업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르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마 오늘 말씀과 연결돼요. 저게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신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견뎌요. 그리고 결국에는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버티다가 그냥 이미 끝나버려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음에 우리가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지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능력에 해당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지금 그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또 그걸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 내용을 잘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봅시다. 바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라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뭘 좀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하는 내용을 잠깐 볼까요? 다시 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소유한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못 깨닫고 구약식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맨 구해요. 도와달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내용은 전혀 다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능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로 이끌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끌어올려서 살게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한 이 능력은 어마어마하다고요. 자, 우리가 어떤 돌을 드는 것도 어떻습니까?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그런 물리적 역이 아니라 죽음과 이 죄의 모든 문제들을 엮여서 그것이 얽매이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이긴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거기에는 생명만이 해결할 수 있고요. 진정으로 진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력하고 달라요. 여러분, 병들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터치하자마자 완전히 회복돼요. 이런 거 우리가 얘기 많이 듣잖아요. 보기도 하고 듣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근데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나라 올려보신 이런 능력은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뭐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이러지만 그 능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그의 능력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이 지금 같이 연결돼요. 자, 그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예수님 안에 다 부으시고 권세와 능력, 주권 모든 것에 뛰어나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주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어떻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생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 지금 누구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서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 이해하셨죠? 지금 요 에베소서 아까 그 기도한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게. 자, 그래서 교회는 자, 이런 능력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해요. 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왜 내가 그러느냐?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 이름에 뛰어난 존재이고 지금도 그분의 모든 권세 아래 있다. 그분에게 줬다. 근데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면 머리와 몸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있는 모든 능력이 어디로 역사해요? 몸 안에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몸 안에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 예수님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 교회 안에 그 모든 충만함이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제? 예, 어렵지 않죠? 이 능력이 성도들에게 성도가 구원받을 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능력이.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그 능력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불렀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럼 우리에게 줬냐는 거죠.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왜 그 능력을 줬냐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지금 사단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이걸 깨부셔야 돼요. 이걸 물리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성도를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공승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지금 무적행에 갇히지 않았어요. 아직 기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둠의 역사가 지금 발악을 하고 돌아다녀요.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을 예수님과 같이 연결시켜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눌림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준가 한번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교회에게 그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 쉽게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결국은 그 일이 뭐라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이 우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 놓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주제예요. 따로 떼어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15절서부터 쭉 읽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16절서부터 많이 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16절 뒤에 17절부터 믿는 자들에게 있는 표적이 따르니 쭉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의 마무리를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둘을 전파할 때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가서 행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렇게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주신 것들을 알고 예수 이름을 주신 것들을 알고 우리가 아, 하나님이 이걸 주신 목적은 뭐라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셨구나. 증인의 사명을 하라 주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능력이 역사된다고 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뭐가 있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하겠는데 뭐 없는 것 같잖아요.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능력이 있어. 너 말만 해. 가서 증인 노릇만 해. 그러면 내가 역사할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지금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들을 증거하라고 지금 성령을 주신 거예요. 자, 믿음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초점이 지금 맞춰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한,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이렇게 예루살렘이든 유대든지 사마리아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인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잖아요. 또한 우리가 믿는 복음을 바로 알고 또 깨닫게 되어서 세상의 어떤 방해와 미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방해도 있고 미혹도 있고 눌림도 공격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알면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속임당한다는 거예요. 저게 미혹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우리 있는데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하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받고 승리하는 삶도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부요케 되며 또 여러분들이 안식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되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께 친해지고 싶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됩니까? 물으러 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고 활용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세상 사람 못지않게 어렵게 산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며, 그리고 이를 위해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승리와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또 능력을 부으시는데,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와 각 사람을 가르침은, 지혜로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요?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지요. 또 성도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 안에 나타나는 능력이 어떤 건지 좀 맛을 좀 보자는 거죠. 그냥 성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럼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지? 이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시간 되는 때까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안에 나타나는 능력. 자, 먼저 의인으로서 의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성도 안의 능력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의 의인이죠. 예. 그래서 의의 열매를 누려야 합니다. 의의 열매가 뭡니까? 예, 뭔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물으면 뭐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쓰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를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해졌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요, 가단 죽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의의 본성을 받았어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자, 그 다음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뭐예요? 죄의 종이 완전히 반대지요. 이제는 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은혜 아래에 있어요. 네, 잘 안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근데 지금 엄청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의의 누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잖아요. 이 의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하는 힘을 잘 못 느끼니까 안 보이니까 간구하지 않지요. 간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근데 역사하는 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가 의인인지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간구도 잘 안 해요.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 다른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의인으로서 의의 열매를 누르게 되는데 첫 번째 의의 열매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있게 돼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려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의 누림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면 또 분명히 뭔가 타고 넘어가야 돼. 돌파해야 돼. 그러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했으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의의 결과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담대함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한 것을 알면 오, 내가 이런 자라고 알게 되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담대해져요. 왜? 힘들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돼요. 한번 들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의에 대해서 구약에 말하는 게 뭐예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하나님과 의의 관계에 있는 그 과정을 계속하면 뭐라고요? 화평이 온다고요. 그 다음에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 화평이 없다, 평안이 없다, 두렵다. 그건 뭐예요? 아직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지금 공의의 문은 열렸어요. 의로운 관계의 문은 열렸다고요. 근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을 받아들여서 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를 줬다고? 그러면 내가 이걸 열심히 잘하게 해서 이걸 뚫고 나가서 취해야 되겠다.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의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누리면 결국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온다고요? 화평이 와요. 평안이 오고 안전이 와요. 그건 딱 하나님 말씀해놨어요. 약속해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의롭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의롭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이 어떻든 신경 안 쓴다.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또 기업이 뭔지 알려주세요. 부르심이 뭔지 알려주세요. 무슨입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이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떤지 내가 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믿고 전진하시라고요. 그러면 뭐라고요? 화평이 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화평이 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승리합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이렇게 떠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망하게 하려던 어둠의 세력들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왜?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나의 자녀 삼았다는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졌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뭐 아무 열매 없는데 감정적으로 안 나타나는데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진리를 붙들고 계속 믿음으로 주장하고 나가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 뭐예요?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결말 이런 거 보지 않고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약속을 믿고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열매가 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언제나 용서받고 정죄에서 해방됩니다. 언제나 용서받고 정죄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을 점검해 보면 선한 일보다 짜증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은 것보다 거의 다 그걸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근데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다 없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 그런데 내가 정죄함이 있어. 이거는 뭐예요? 사단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는데 사단은 뭐라고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런 너 행동 이렇게 하잖아. 자꾸 와서 꼬지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야, 필요 없어. 거짓말하지 마. 나는 의인이야. 나는 정죄함 없어.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어. 내가 앞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용서했어. 이렇게 여러분이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올 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약한 성도가 죄를 자꾸 지어요. 죄를 자꾸 지으니까 어떻습니까? 원수에게 문이 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백하는데 뭐라고 자백한다고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 갔습니다. 제가 길을 돌이킵니다. 이게 자백인 거예요. 그냥 자백 그러니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걸 얘기한다는 게 자백이 아니에요. 자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제 생각에 이게 옳다고 저 갔는데 하나님의 길은 이런데 제 길은 이랬는데 저는 하나님의 길을 안 믿고 제 길을 갔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틀린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그 길로 갑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요 계속 사단에게 문이 열려요. 그렇겠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백이 아니라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틀린 걸 알지? 너 잘못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내 길이 오라. 내 길을 따라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말만 잘하고 눈물 흘리고 용서를 구하면 그게 자백했다 하는데 그건 자백 근처도 안 갔어요. 돌이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러분 그렇게 자백하고 또 해도 또 어떻습니까? 또 넘어져요. 아, 예전보다 덜 하겠지만 또 넘어져요. 그럼 또 어떻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변호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율법을 내가 피했고 저는 저 사람은 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든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을 고하고 서면 삶을 바꾸면 그래서 자백함으로 어리고 연약한 신앙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용서받습니다. 자, 우리의 무죄를 증언할 법적 대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 질병, 가난, 좌절, 낙담, 실패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고 죄 용서를 다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저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도요, 많은 경우 마음의 병이 많아요. 뭐예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나는 가난해, 나는 별 볼일 없어, 이런 생각들이 어떻다고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좌절하게 돼 있죠. 위축되죠. 그래서 자기를 자기 행동을 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마음이 믿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요, 내 속에 있는 이 그 호르몬 계통들이 내가 생각하는 걸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내 속의 호르몬이요, 안 좋은 호르몬이 발산돼요. 그 내가 즐거우면 내 속에 생기가 넘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이 온몸의 체계가 같이 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생명이 넘쳐요. 즐거워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넘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서 내가 어두워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어두운 호르몬 그런 영향력들이 와요. 그래서 몸이 의욕이 떨어져요. 상실돼요. 이런 구조예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면 저런 모든 것들을 물리쳐요. 저 거짓말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진리를 붙들면 어떻다고요? 진리가 내 속에서 작동이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몸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활력이 넘쳐요. 비전이 일어나요. 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시느냐? 용서하면 우리가 힘이 나고 생기가 돌아요. 용서 못 받으면요, 무시당하고 좌절하잖아요. 근데 용서한다,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생기가 흘러넘치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내 감정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점점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삶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또 넘어지고 그러더라도 계속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더 믿음으로 자라는 일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근데 거기 계속 아무 하나 용서하니까 됐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계속 사단과 싸우다 끝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이 막 성장해요.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해져요. 자, 이런 것들도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병에서 치유받고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자, 병에서 치유받는 게 뭐예요? 이미 병이 왔어. 그걸 얘기하고요. 신성한 건강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믿으면 내 몸이 계속 건강해져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아, 나는 뭐 병 없는데 뭐. 아, 그런 분들은요, 더 저 신성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분은 얼른 병을 치유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지금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계속 앞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치유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누리게 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어디에 근거라고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고를 졌고 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뭐라고요? 아, 저 엄청난 죄인이다, 신성 모독자다, 이렇게 사람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일이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몰랐다고요.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래서 저걸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스로보네게 지역으로 갔어요. 그 국경을 넘어갔어요. 이웃나라를 갔어요. 이웃나라 갔더니 어떻게 그 지역에 여인이 알고 자기 자녀가 귀신에 들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잠깐 쉬러 오셨는데 또 이방인은 아직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관심밖에 해요. 아, 물론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져야만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율법 안으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막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오셔서 그들이 율법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오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자녀의 떡을 지금 초점인 거예요. 자녀의 떡이 뭐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강을 주는 복을 말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됐지요? 그러면 건강은 우리의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못 누려, 그러면 떡을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어떻든 간에 이 수로보네 여인이 왔을 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네 여인이 화도 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집에 가라. 딸이 나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자녀의 떡을 얻어먹을 수 없는 존재지만 얻어먹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자녀의 떡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건강할 권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누려야 됩니다. 아멘.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이란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희생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그 질병에 따르는 모든 고통도 예수님이 짊어졌습니다. 여러분, 질병뿐만 아니라요, 그 질병으로 따르는 고통이 엄청 많아요. 그 질병 때문에 가족 전체가 힘들고요, 또 가산다 탕진하고요,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그 문제 해결했다고요.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가는 그 생득권입니다.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구원에 포함됩니다. 치유가 구원, 구출, 보존, 치유, 건강, 부요, 이런 게 다 구원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이 구원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요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어요. 아니, 원래 이 땅에 살 때는 가난하게 안 사셨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릴 때 옷 하나도 걸친 게 없었어요. 완전 다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9장 8절, 8장 9절 9장 8절 아주 쉬워요. 외우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랍니다. 보세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 강조하고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요케 하는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여건이 내가 지금 이렇다. 거기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서 있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케 하는 길들이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럼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시하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부요케해져요. 세상 사람들을 부욕해하려면 어떻습니까? 남에게 도둑질하고 빼앗고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부욕해되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 불의의 열매로 다 날아갑니다. 성도들에게는요. 이 부욕해되는 열매가 뭐라고요? 그냥 애쓴다고 부욕해되는 게 아니라 물론 애써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애쓴다고 부욕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에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욕해된 길을 지시했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그 안으로 가야 저와 여러분이 부욕해 돼요.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관심 없죠.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요, 애는 쓰는데 세상 사람들만큼은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뒤통수 칠 수 없잖아요. 양심이 찔리는. 그러면요, 세상 방식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럼 부욕해 돼요. 그래서 이미 부욕해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넘치는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길만 알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부요함을 주냐는 거죠. 첫 번째는 성도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하라고 또 줘요. 세 번째는요. 구제하고 섬기고 선한 일을 하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라고 이렇게 해서 성도를 부요케 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신 복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야만이 이게 가능해요. 이 부욕해 되는 것도. 자, 그래서 봅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지금 제가 치유되는 거, 그다음에 죄에서 용서받는 거, 이 부욕해 되는 게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야만이 점점점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여기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밤에 자면 잠도 잘 안 오고 두렵고 가위에 눌리고 또 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어떻습니까? 평강이 오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으니까 점점 승리가 오는 거지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있는 사람은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주장해야 돼요. 그래 맞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너들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싸우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길 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결국 이기는 게 뭐라고요? 주먹으로 이기는 건 아니고 큰 소리 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걸 믿으려고. 믿으려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세상 방식을 믿지 말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의 내용을 잠시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 이기셨지요.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지요. 예,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믿음의 근거를 붙드셔야 돼요. 그냥 큰 소리 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딱 무장하고, 아, 그렇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지.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으로 이기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했지. 나는 예수 믿어.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어. 그래서 난 승리해. 이런 내용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붙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믿음의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량하셨으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처리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율법을 완성했어요. 자신이 율법을 완성했어요.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요걸 믿으셔야 돼요. 또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까 그 얘기 보완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법조문이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법조문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법조문으로 증서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십계명이나 이런 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이 또 있어요. 그 율법이 뭐라고요? 2장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관계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증서로 주어지지 않는 이 속의 본성으로 들어온 율법이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어긋나면 그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율법을 나에게도 줬다 생각하는데, 그 구약의 관점이에요. 우리에게 사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증서로.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완벽한 율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율법이 우리에게 작동이 돼요. 모든 사람의 양심에.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저촉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정리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겁니다. 예.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 무력화했다는 게 뭐예요? 무장해제시켰다는 거예요. 무기를 뺏었다듯이. 이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지금 여기 아직도 있어요. 공중권세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놈들은 뭐예요? 무기가 없어요. 그 무기가 없으니 뭐로 하는 거예요? 허세로 하는 거예요. 그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 그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유방하고 같이 한 팀이 돼서 가다가 패했어요. 군사들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적군이 쳐들어와요. 성문을 다 열어놓고요. 제갈량이 성문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요. 그래서 저기서 오다가 저게 뭐야? 분명히 저놈들 군사가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건 뭐야? 지금 뭔가 꾀를 부리는 거잖아. 그 이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쳐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되겠다. 빨리 피하자. 갔어요. 제갈량의 허세를 부린 거예요. 근데 그게 먹혀 들었어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보가 없으면 허세에 밀려들어요. 사단의 허세에. 저와 여러분 진리를 알면 사단의 허세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무력화시켜놨어요. 근데 그놈은 막 와서 겁을 줘요.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자, 예수님이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의로워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겠지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지금 이 땅은 뭐라고요? 이 세상 세 차원에서의 이 영역은 다 예수의 무릎 앞에 꿇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은 무릎 꿇고 있고요. 지옥도 무릎 꿇고 있어요. 이 땅만 지금 모르니까 덤벼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걸 알려줘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존귀한 이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권세에 있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행하세요. 주님이 행하세요.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자들이 복종해야 하는 권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이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고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베푸신 능력은 의인으로서 의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하고요. 언제든지 용서받고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요. 치유받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고요. 부여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살 수 있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베푸신 능력에 좀 정리하면 몇 가지 딱 내용이에요.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승리해요. 이거 모르면 맨날 당해요. 믿는 자지만 구원을 얻었지만 맨날 당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이미 베푸신 능력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